야고보서 1장 6, 7,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지난 시간까지 야고보서 1장을 강의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 가지 시험을 반드시 당한다. 이것을 2절에 보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3, 4절에는 믿음의 시련 겪으면서 인내가 필요한데 이 연단 과정 이겨내라. 이겨내야 할 필요가 있다. 5절에는 이와 관련해서 이 문맥 가운데 이런 과정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런 맥락 가운데서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이것은 반드시 주님이 응답하신다. 믿음으로 구하라.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는 가운데 구하고 이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에 시험이란 말이 세 번 나오는데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시험이란 단어와 헬라어가 똑같습니다. 물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시험 당함을 이것은 명사형이 변형된 동사 형태이지만 의미는 똑같습니다. 학생들이 모의고사나 실력평가 시험이 꼭 필요한 것처럼 그래서 주어지는 것처럼 힘들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다른 활동들 못하는 PC방도 가지 못하고 카톡, SNS도 제한되어야 되는 이것 때문에 이 크고 작은 시험들을 실력평가를 없애지를 않아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내주는 이런 시험들이 감당할 만합니다. 프라이머리 학생에게 칼리지 수준의 시험 문제를 내주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다가간 것이 없나니 뿐만 아니라 마지막 부분에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왜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가? 이 문맥상으로는 지혜를 그 지혜는 시련을 통과하는 시험 당했을 때 그것을 지혜롭게 통과하기 위한 그게 필요한 통찰력 선택을 위한 주님의 지혜 그것을 왜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가? 선하심을 믿는 가운데 믿음으로 구할 근거가 무엇인가? 그것은 지혜를 강구하는 즉 다시 말해서 우리의 지혜 주십시오라고 하는 요청의 대상이 누구냐에 근거합니다. 그분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기도를 우리의 기도의 삶의 성패가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면 일단 기도의 삶에서는 실패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하나님의 성품이나 속성이나 나를 향하신 그분의 감정, 시각이 왜곡되어 있다면 일단은 1차 단계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고 그것이 좋은 나를 동기부여하는 데 있어서 약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을 수가 있는가? 먼저 내가 지혜 달라고 요청하는 지혜 주시는 바로 그분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자 이런 예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신장 콩팥이 안 좋아서 그 기능 악화로 해서 투석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해봐요. 하루에도 시간을 정해서 몇 차례 해야 되기 때문에 고통스럽죠. 그것을 보다 못한 어떤 사람이 자기 콩팥 하나를 떼어주기로 수술을 날짜를 잡았단 말이에요. 서로 혈액형이나 신체 조건이 괜찮아서. 그 사람이 자기를 아끼는 삼촌이었어요. 콩팥을 기증하기 위해서는 수술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고 이것을 몸을 개폐하고 또 회복하고 만약에 그 삼촌이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위해서 자기 몸을 수술의 과정을 거치면서 콩팥 하나를 희생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한두 달 정도 입원해야 되고 회복해야 되고 사업적인 그런 손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왜 희생을 하는가? 조카를 아껴서. 자, 그렇게 콩팥 하나를 띄워줄 정도로 아끼는 조카라면 이 단위와 조카하고 같이 택시를 탔는데 택시비가 2만 원 나왔어요. 삼촌 저 지갑 안 가져왔는데 대신 좀 내주실래요? 이 2만 원, 콩팥 하나와 택시비 2만 원, 우리 성경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지혜를 구할 때 해결책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인도를 구할 때 우리는 과거의 경험상 기도를 했고 구했고 그리고 실제로 주님께 그것이 침묵으로나 아니면 노라는 응답으로나 아니면 허지부지 기도 자체를 쉬어버림으로써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감이 없는 상태로 새로운 차원의 기도를 요구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아요. 분명히 응답하신다. 주님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나아갈 때 담대한 확신이 아니라 내 과거의 경험이 근거가 되어서. 근데 저와 여러분이 출발해야 되는 그 베이스가 뭐냐, 출발 지점이 뭐야 되는가 하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지금 우리 삶의 문제에 필요한 해결책 크고 작은 지혜 같은 것은요 택시비 2만 원 정도예요. 우리 삶 가운데 이미 그대한 사랑이 말할 수 없는 차원의 선하신 무언가가 시작되었어요. 그것을 빌립보서 1장에서는 착한 일이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착한 일, 그분의 선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미 출발했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아끼지 않았다면 로마서 8장 32절 말씀처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의 가장 긴급한 필요, 우리 영혼 전체, 존재 전체를 통틀어서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영혼 구원 아니었습니까? 그 문제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문제였어요. 그것을 위해서 아들을 기꺼이 골고다에 내어주셨다면 지금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어서 지혜를 구하고 있을 때 이 지혜에 주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혜 주심을 믿는 가운데, 그러면서 6절에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바다 물결은 얼만큼 또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는 무엇이 결정해요? 바람이. 바람의 세기와 바람의 방향이 물결의 방향과 물결의 크기를 결정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자원 삼고 하나님을 지혜 근원 삼고 내가 필요로 하는 베이직한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인정과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인정과 사랑과 토닥거림이 필요는 하죠. 그러나 내 영혼이 정말 갈망해하는, 갈급해하는 근원적인 이센셜한 사랑과 인정은 위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순서가 바뀌어서 사람의 인정과 사랑과 용납하심이 많아도 근본적인 이 상태에서 해결되지 아니하면 늘 우리는 갈증을 느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의 도움을 입으면서 신뢰하는 관계 가운데 살아가기로 승리된 존재예요. 예수 믿는다는 이 정의 자체가. 그런데 왜 의심을 할까? 우리가 자라온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라온 경험은요, 힘이 있어요. 내가 뭔가를 경험하게 되면 스스로 그 경험 자체에서 과거의 어떤 상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내리는, 지금 내가 둘러싸이는 이 환경을 해석하는 뭔가를 제공해요. 그래서 어떤 문제 직면했을 때 과거에 경험했던 것을 해석한 것에 근거하여 이 환경을 바라봐요. 이 환경이 더 크게 나를 향해서 소리 지르면 하나님의 크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선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환경이 지르는 소리가 훨씬 크게 나를 장악한단 말이에요. 그게 의심의 작동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믿어주시기를 원해요. 다시 말해서 믿음의 대상이 되기를 원해요. 신뢰되어지기를 원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누구를요? 하나님을. 하나님도 우리와 비슷한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뢰되어지기를 원하고 기대는 대상이 되기를 원하고 찾는 대상이 되기를 원하고 사랑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요. 인격이시기 때문에 person. 우리가 환경을 만나면 어떤 문제를 직면하면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과거의 경험이 그리고 그 경험을 해석한 것이 나의 확신이 되어서 반응하려고 해요. 이것이 어떤 바람이라고 생각해봐요. 바람이 세요. 그리고 이쪽 방향으로 불어요. 그러면은 나의 마음 가운데 그것이 세고 이쪽으로 크게 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과 그분의 속성과 상관없는 방식으로 내가 그쪽을 더 신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13장 5절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13장 5절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무책임하게 너희를 버리는 일 결코 없을 것이다. 지금 내가 안전을 확보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지 않으면 큰일 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런 일 결코 없을 것이다. 근데 경험상으로 내가 학습한 것은 버려지거나 떠남을 당하거나 고통을 겪거나 하는 뭔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학습되어져 있어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에 재학습시켜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왜 말씀을 암송하라고 한지 아세요? 우리 혼의 차원에 학습해서 확신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환경적인 경험을 딱 하면은요, 이 학습한 기본 실력이 나로 하여금 자동적으로 그렇게 육적으로 반응을 하게 해요. 대부분의 두려움의 방식으로, 염려와 걱정의 방식으로, 미리미리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방식으로 본능적으로 반응을 해요. 자기를 보호하는, 그래야 손해보지 않을 것 같고, 그래야 안전할 것 같고, 그래야 편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학습된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학습해야 돼요. 거룩한 학습을 다시 시켜야 돼요. 말씀으로. 그래야 나의 내면의 감정이 알아먹습니다. 아, 이때는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여기서 히브리서 13장 5절이 충분히 내게 학습되었다 합시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떤 경우에도요, 내가 충분히 학습되었다 합시다. 이 비슷한 내가 곤란을 겪었구나, 안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뭔가 큰 상실과 손해를 겪을 수 있겠구나, 두렵다 라고 하는 어떤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히브리서 13장 5절이 나를 만약에 많이 지배했다면 순간적으로 한번 휘청했다가 나를 붙잡고 있는 재학습된 진리가 이 환경을 해석하게 만드는 거죠. 이 환경에 대해서 눈을 감으라는 게 아니에요. 없는 것처럼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눈을 감고 지나가라는 게 아니에요. 눈을 뜨고 보면서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에 더 힘을 발휘하는 것이고 환경이 나를 향해서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과 나를 향하신 그분의 선하심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이 크게 보임으로 말미암아 그 환경이 지나갈 만한, 감당할 만한 시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한다는 것은 둘러싼 환경을 인식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신의 능력 범위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환경의 변화에 좌우되는 그런 삶을 많이 살아왔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원을,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는 것을 많이 놓쳐왔습니다. 8절에 있는 두 마음을 품어서 그렇습니다. 결혼한 사람, 다른 이성을 두고 두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돼요? 한쪽에도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는, 그래서 한쪽에 마음을 두려고 하면은 다른 쪽에서 나를 챙겨달라고 요구를 하죠. 그래서 정함이 없는, 한쪽에서도 소리 지르고 또 다른 곳에서도 나를 찾는,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이 나누어져 있으면은 누리기가 힘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환경을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크게 보는 것이 행복지수는 가장 높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 맺겠습니다. 시련 겪을 때 하나님의 지혜 구하도록 하십시다. 힘이 들 때, 해결책이 쉽게 찾아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지혜 구하는데 여러분 시간을 좀 더 쓰십시오. 그리고 이 지혜를 구할 때 반드시 응답하시는 주님의 선하심을 확신해 주십시오. 그래서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않기 위한 근거로 이것 하나 기억해 주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선하심, 이 거대한 사랑, 이것이 지금 내 삶에, 지금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까 말까 주저하는 나를 향해서 흐르고 있다는 것을 붙잡으시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주목주목 정말 유치할 정도로 단순하게 원하는 것을 다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심으로써 그분이 영광 받으세요. 누가 주님을 예배하고 누가 주님께 영광을 많이 돌리는가?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용한 사람. 누가 이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가? 하나님을 사용하지 아니한 사람.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데 익숙한 사람. 누가 겸손한 사람인가? 자기의 제한된 지혜와 경험의 유한적인 한계를 알고 많은 영역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요청하고 구하는 바로 그 사람. 겸손의 표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오늘 저녁에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 오셔서 기도를 도와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